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막노동을 하며 압제당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드디어 그들을 애굽으로 더 건져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매우 독특하고 또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습니다. 광야로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독특한 공식화된 말로 압축해서 그 관계를 선포하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크고 광대하다는 땅, 아름다운 땅 그것으로 데려다가 그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대대로 약속해왔던 그 약속을 그곳에 성취하며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가,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만방에 펼쳐 보이며 그 삶을 살아내는 장으로 그것을 만들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들어간 첫 세대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부터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철저하게 350년 이상 가나안화하는 과정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마 낯선 곳에 와서 자기보다도 훨씬 강대한 그런 토착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서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현실은 당장이고 그곳에서 번창케 하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젖과 꿀을 먹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불확실성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우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우선 당장 두려운 문제, 우선 당장 처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우선 당장 무서운 것, 피하는 것 이렇게 살다 보니 점점 그렇게 되어 갔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삶을 팽개쳐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원리로, 그런 정신으로 그 세대에 영합하여 그렇게 흡수되면서 살아가는 그 세월은 참으로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더 악해졌고, 그들은 갈수록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됐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심각하게 등을 돌리며 역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세상 천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사사기가 일관되게 시종일관 밝혀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사기 안에는 큰 강이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그런 강처럼 세 개의 큰 강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팽개치고 언약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들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악해지고 있고 더 악해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큰 하나의 강이었다면 나머지 두 개의 강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동시에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참 놀라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사기는 큰 강물을 흘려내듯이 이렇게 흘려내며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역하고 반역하고 떠나가는 이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안목으로 사사기를 추적해 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한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강국들, 강한 족속에게 지배를 받아서 아주 혼쭐을 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또 압제가 너무 처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꼭 오셔서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 일을 12번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백성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면 바꿔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이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뭐랍니까, 하강 효율인데 점점 더 커지는, 그러니까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삼손 시대쯤 오면 부르짖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삼손을 미리 내시지 부르짖지도 않아요. 점점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번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근데 계속 또 속지, 속는지 뻔히 알면서 계속 이들이 죽겠다 가면 사사를 내십니다. 계속 이들이 와서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그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들이 와서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지 전혀 회개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부르짖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꼭 사사를 보내세요. 좀 귀찮으시겠지만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하나씩 보실래요?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온니엘입니다.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것이 에훗입니다.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래서 등장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7장 2절 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장하길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매우 염려하시면서 그러나 여전히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방도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만들어내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그 사사가 20년 사사하고 죽었다.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또 사사 죽으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에게 파시고 누구에게 넘기시고 그러면은 그들은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와서 다시 부르짖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0장의 말씀도 그런 과정 중에 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매우 외형적으로 언뜻 보면 다른 때와 달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만 유난히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그 일곱 개 신을 동시에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었더니 그들이 18세 18년 동안을 억압하였고 또 그들의 곤고가 심하였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이들이 부르짖었다는 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한 행동과 한 말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놓은 대목입니다. 사사 입다를 내세우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얼른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들이 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걸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이 빈정대듯이 너희들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다 그랬잖아. 가서 개들 보고 다 달라고 그래. 개들 보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그렇게 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몸짓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회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회개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급하고 다 죽게 됐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불러보고 용왕님, 산신령님, 뭐 산님 뭐 다 불러보고 하여튼 이거 너무 급하니까 압제가 너무 심하고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하여튼 이것은 면하자. 이것을 어떻게 피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걔한테 해달라. 너 걔들 섬겼잖아. 걔들한테 가서 너 구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시큰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매달리고 있지요.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너희들은 일단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나를 언제였냐 하듯이 다시 버려버릴 존재들이다. 내가 그것을 한두 번 당했느냐 이런 식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에 근심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입다를 내는 또 다시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들이 이런 몸짓을 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근심하시는가? 거기 있는 대로 이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지 않고 이들이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다 하시지 않고 16절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생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생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매번 부르짖는데 그것이 거짓이고 이번에 해결해주면 도로 제자리로 갈 것이고 이번에 처리해주면 도로 언제였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가서 또 배반할 거고 그럴 줄을 뻔히 알면서 심지어는 회개의 몸짓까지 외형까지 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다급해서 내놓는 또 하나의 임시방편이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리숙해서 저들에게 깜빡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나 이번에는 돌이킬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하면 저들이 고생하는 것이 저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불쌍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너무 딱해서 하나님이 계속 속는 줄 알면서도 저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래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세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들만큼도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것인가? 그렇게 사람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저들이 불쌍해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건져내고 또 속고 건져내고 또 섞고 하는 역사를 이렇게 오랜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내 나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가면 우리가 그걸 배운 지 몇 주 안 되니까요. 한번 다시 가보시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9절을 가면 하나님의 이 긍휼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독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녹했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들을 어릴 때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보살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죄할 때도 자기들 또 느끼지 못하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걸 받고 하나님께 한 일은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7절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물러가는 일을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가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시대에 있던 일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오래 있는 일이지만은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온갖 호의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는데 그걸 받고 이들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은 계속 반역이고 배역이고 더 멀리 떠나가고 더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와중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그리고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결심을 해버리십니다. 9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장 진멸을 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도 할 말이 없고 그것이 당연한 이런 상황인데 왜 여전히 이들을 놓을 수 없고 이들을 포기할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고 내가 이제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속에서는 긍휼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시는가 우리 박 목사님은 이거 강의하시면서 이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 긍휼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댑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그렇게라도 이들을 붙잡고 있어야 써먹을 만한 곳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쟤들이 없으면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처지인데도 그들을 오히려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해버리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처신이,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나에 대한 행동에 얽매이거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나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나됨대로 나는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 핵심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의 핵심이 그 마음에서 불타오른다는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결론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너도 그를 알아주는 정도라면은 그 정도를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혀 아닌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기 말을 안 듣고 악을 행한 애들이라고 그래서 빚을 안 주고, 너희들 인마 빚 안 줘. 그러니까 너희들은 빚 없이 살고 너희들만 빚 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빚 안 줘. 그러니까 너희들은 빚 없어. 그리고 걔들만 쏙 빼고 그 주위에는 다 빚 주고. 그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하나님이 하실 행동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에게 너 잘해주는 사람인가 안 해주는가, 너에게 무엇을 사줬는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고 그냥 거기서 영향받음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한다면 네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투명이어서 막 돌아가는데도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 그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이 여기에서 하나님도 그 앞에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인간도 무슨 짓으로든지 손상시킬 수 없고 그것에 그림자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악하게 행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등지고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점을 밝히 보여줌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어떻게 긍휼로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계속 이들을 대하시는가,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의 백성이 아닌 삶을 고집부리고 요지부동이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지부동으로 나는 가겠다, 너희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이 언약관계 아래서 너희들은 계속 그걸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계속 살고 있지만은 그대로 살 테면 살아라,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살아가겠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으로 계속 너희를 대하겠다 하고 고집을 부리고 요지부동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당연히 하실 일이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제라도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룻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큰 강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강물,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매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아주 고집스럽게 사사기는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다. 1장 19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2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3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사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3장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4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4장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때도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다. 그래서 야빈이 이겼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빈을 팔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고, 다른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길 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들에게 넘기셔서 이들에게 팔아셔서 그렇게 됐다고 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건에 가서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버리는 그런 장치까지 만드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쟤들이 힘이 세서 얘를 이긴 것 같고, 겉으로는 얘가 강해고 전술이 뛰어나서 얘를 이긴 것 같지만은 표면에 그렇게 나타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된 일이라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대로 역사하셔서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진행되게 되어 있다는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며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두 사실이 기가 막히게 이게 엉키고 하나로 융합이 되므로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런 정지경인데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시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단순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받아주는 방종이나 그저 내방치하는 것이나 버려두는 그런 긍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주권의 행사가 횡포나 포행이 아닌 사랑의 주권 행사라는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는, 전횡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긍휼을 가지신 긍휼의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허허허며 괜찮고 그냥 넘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어디론가 반드시 끌고 가고야 말고 어디론가 목적지가 있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매번 똑같은데, 그렇게 용서하고 구원해주도 아무 털끝만큼도 변한 것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긍휼을 베풀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그냥 내방쳐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냥 그러면 무슨 짓인지 하고 그냥 돌아서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때는,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실 때 강교에서 몇 주 전에도 몇 차례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원하는 그 시점에 단칼에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통치가 아니고 은혜의 통치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들어내버리고야 말, 마침내 올려놓고야 말 그 목표와 그 수준과 그 장소와 그 모습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을 기다려주면서 그것을 때로는 참아주면서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만들어내버리고야 만다는 열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이들을 이끌고 가는 긍휼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 용납할 것입니다. 이후에 왕국이 생기고 결국 말 안 듣고 계속 멀리 가고 멀리 가고 가서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따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까지라도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족속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결국은 이루어내고야만은 주권의 행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긍휼로 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룻기에 가서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끝끝내 그것을 이루고야 말 고집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이제 인정하고 모시고 그 왕의 그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대에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이 시대에는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자꾸 가난화 되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여러 면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여유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을 이루어가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멋지고 재미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최근까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런 생각을 평생 하면서 살았습니다. 4, 5년 전부터는 아니 신앙으로 사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해보니까요, 자녀와 부모가 어떤 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에서는 자식과 부모가 싸움은 하지만은 끝장내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가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아버지는 저도 한 4, 5년 전에 우리 아이하고 한번 싸움을 해봤는데요, 평생 아니고 한번 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인생의 선배로 볼 때, 목회자로 볼 때, 나이 든 사람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이에요. 우리 아이는 그건 엄청 고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세대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는 위험한 세대고 우리 아이가 나를 볼 때는 저건 끝난 세대예요. 말이 안 통하는 세대예요. 그 대립을 해요. 한 1년 이상 대립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말싸움하고 그러는데 둘 다 마지막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뒤가 결리는 게 있어요. 이 우리 위에 이 상급심인데 우리 이게 지방법원 아니면 고등법원인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 생각이 있는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쟤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맞다고 우겨서 갈라설 수는 없어요. 둘 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하니까 내 의견이 최종이 아니고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높은 분이 또 있다, 내 위에 따로 있다 하니까 그것 가지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빠 아니야, 나갈래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에 놀라운 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의 부모는 여유가 있습니다. 막 다투요, 다투.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에 갈라서지 않고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혼자서 아들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딸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세요.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왕이니까. 저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 아이의 왕이시기도 하니까. 그 여유가 생겨요. 자녀의 갈등에서 아이가 심히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래. 예, 너는 알지?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알지? 그럼 매우 놀라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그 신앙을, 그 여호와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죽고 없어진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유학을 한 3년 전에 갔는데 유학 가긴 첫날 제가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뭘 하면 저희 아버지가 꼭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경 한마디씩 해주셨으니까 이제 저도 그것을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저희 아들한테 하죠. 유학 가기 전에 둘째 아이를 앉혀놓고 했어요. 얘는 진짜 저하고 대립을 많이 한 아이인데 딸이니까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지 않겠지 이렇게 말해도 저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너는 앞으로 두 방만 조심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두 방이 뭔가? 첫째, 방자하지 말고. 방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려는 것이야. 네가 왕이 되려는 것이야. 방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이야. 방자하지 말고. 나머지 또 한 방은 무슨 방인가? 방탕하지 말고. 왜 방탕하기라는가? 하나님이 네 인생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네 인생을 어떤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방탕이다. 방자한 것과 방탕한 것, 이 두 방만 너는 조심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이다. 네 현실이 어땠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과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언약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 언약에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현실은 언제나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저만치 멀리 있어서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신들을 쫓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가버리도록 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